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 퀴즈 한 가지 드리면서 풀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들어보시고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익숙하시죠? 저기 있는 저 일곱 개 성경 구절 공통점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저기 있는 일곱 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입니다. 흔히 저것을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저 가상칠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저 가상칠언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 여러분께서는 이 유언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름지기 유언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이라 해도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가상칠언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두 종류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즉, 저기 있는 저 가상칠언 말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유언이 있다는 것인데, 일단 이 가상칠언이 아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유언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까?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40일 동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들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 그게 바로 가상칠언에 이은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 어째서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이 구절 하나만 읽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하고 아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 읽고도 아가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지상대명령,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란 뜻이죠. 여기서 참고로 지난주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있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축복하시는 말씀이었다. 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니 목사님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목사님은 저 지상대명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까? 지상대명령입니까?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저 말씀 잘 보세요. 저기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지상대명령 말씀 중에 구체적인 명령 부분, 구체적인 명령 부분 어떤 구절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명령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 요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맞아요.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씀하신 겁니까?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평강의 복, 번성의 복 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들 중에서 어떤 복이요? 임마누엘의 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으로 축복을 하시면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 중에 저와 같이 지상대명령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조금 전에 봤지요? 가상칠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들도 가상칠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곱 가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저기 있는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 중에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할 말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유일하게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명령이 동시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여섯 번째 말씀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섯 번째 말씀 속에는 질문, 명령,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에만 초점을 맞췄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5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질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죠? 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느냐? 저기를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그들, 이 그들이라는 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앞부분이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기에 나온 15절에 나온 이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이고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곳에 모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일곱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는 표현에서 그들이란 모두 몇 명을 말하는 거죠? 일곱 명이 아니죠, 일곱 명이. 아니,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빼면 어떡합니까? 예?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예수님을 빼면 안 되지요. 예수님과 일곱 명의 제자들 도합 여덟 명이지요. 예수님과 일곱 명의 제자들이 도합 여덟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찌해서 한두 명도 아닌 일곱 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일곱 명이 있는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일곱 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제쳐주고, 예, 여섯 명 다 제쳐두고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질문하셨다. 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 있는 그 일곱 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질문하시다니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베드로를 제외한 여섯 명의 제자들에게서 나오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어디를 살펴봐도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현했다,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반응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있던 일곱 명의 제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 베드로만 콕 집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 있던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일곱 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설명,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를 열두 제자 중에 무슨 제자라고 부르지요?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한테만 질문을 한 거,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일곱 명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저렇게 진하게 해놨겠어요? 첫 번째 설명보다는 두 번째 설명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질문한 이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왜냐? 이 두 번째 설명을 좀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저기 있지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 근데 여러분, 왜 이 두 번째 설명이 더 타당한 설명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을, 여러 명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질문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찾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간격으로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8일 후에 도마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 제자들 중에서 도마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도마 한 사람한테만 콕 집어서 질문하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명 제자들 중에서 도마 한 사람한테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질문한 이유 뭐겠어요? 네. 베드로의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베드로의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한테만 질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던,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14장 68절 71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연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콧배기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언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던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날의 기억이, 예수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그날의 기억이, 그 어두운 기억들이, 그 무거운 기억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정없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 어떤 의미일까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외면하고 나의 시신도 그냥 내버려 두고 너 그런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베드로를 나무라고 질책하시는 그런 의미의 질문일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러한 질문은 베드로가 한 일을 봤을 때, 베드로의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쳐버린 베드로를 나무라고 질책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하는 의미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죠. 기가 막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엄청난 결단도 했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 여기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죄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엉터리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그릇에 담겨있는 베드로 자신의 사랑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계속되지 못하고 꺾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쳐버렸고 그리고 그 어두운 기억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두운 기억을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의 심령 속에 내가 넣어주었단다.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어두운 기억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의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두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러한 어두운 기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물리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넣어주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어두운 기억을 물리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물리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